이 저녁에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여호수아 14장 6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여호수아서 14장 6절부터 15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때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오고 그니스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와 당신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이르신 일을 당신이 아시는 바라. 내 나이 40세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하게 하였으므로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여호수아가 여분네 아들 갈렙을 위하여 축복하고 헤브론을 그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매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음이라. 헤브론의 옛 이름은 기리앗 아르바라. 아르바는 아낙 사람 가운데에서 가장 큰 사람이었더라. 그리고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아멘. 오늘 이 밤에 말씀을 증거해 주실 목사님은 박태현 목사님이십니다. 총신대학원에서 설교학을 가르치고 계시고 특별히 헤르만 바빙크의 개혁 교의학 네 권 정권을 유일하게 그 활란어를 자국어로 번역한 언어가 영어가 하나 있고 그 다음이 한국어예요. 그래서 그 수년 동안 이 번역하는 일에 매달리시고 또 개혁 신화를 위해서 이렇게 힘쓰시는 귀한 목사님이십니다. 오늘 이 저녁에 나오셔서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라는 말씀으로 말씀을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또 오늘 같이 이렇게 귀한 날 그리고 기쁘고 복된 날 이렇게 뵙게 돼서 참 반갑고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교회를 이렇게 이끌어 가시고 인도해 가시는데 하나님께서 귀한 일꾼을 세우셔서 행하게 됩니다. 특별히 이 시간은 제가 참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서도 하늘에서도 천사들도 기뻐하고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 성도들이 기뻐하는 일이라 생각을 합니다. 반면에 지금 사단의 왕국은 점점 쫓겨가듯이 이제 밀려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교회에 세워주신 두 분의 집사님을 통해서 이제 주님의 교회가 더욱 든든히 세워져가고 또 그래서 그 일로 인해서 주님의 교회가 왕성하게 성장하고 주의 복음이 전해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함께 읽은 것처럼 갈렙이 하나님을 신앙하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을 정복하고 차지하는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영국의 역사학자였던 아놀드 토인비라고 하는 뛰어난 역사학자가 있습니다. 그 역사학자는 역사의 연구라고 하는 아주 방대한 분량의 책을 썼습니다. 그러면서 거기에서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가 하면은 인류 문명의 역사를 다 살피면서 그 가운데서 어떻게 문명이 새롭게 시작되고 그것이 발전하게 되고 쇠퇴하게 되었다는 마지막으로 사라지게 되는가 하는 것을 인류 역사를 문명을 기초로 해서 살피게 되었습니다. 그 사람이 발견한 것은 놀라운 것은 이런 문명이 발생하고 그것이 발전되고 그 나라를 또 그 나라와 국가 왕국을 이렇게 건강하게 지켰던 것 이것이 어떻게 발견됐는가 하고 살펴보니까 사실상 이 세상의 인류 역사에 나타나는 모든 뛰어난 그런 문명들은 모두 다 척박한 환경 가운데서 시작됐다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집트의 문명 같은 경우도 나일강 하류에 범람하는 것 또는 중국의 황화 문명 그거 역시도 마찬가지로 사실상 척박하고 힘들고 오히려 환경에 좋은 환경이 아니라 환경에 사람의 환경을 위협하는 그런 곳이었는데 그것을 잘 응답하고 거기에 잘 극복해냄으로써 문명이 새로워지고 발전하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명한 말로 도전과 응전이다라고 그 사람이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도전과 응전, 새로운 도전들이 오게 될 때 그것을 어떻게 응답하고 거기에 우리가 답을 주느냐에 따라서 그 나라와 그 문명이 흥망성쇠를 결정지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 통찰력이 있는 그런 발견이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제가 네덜란드에서 공부를 했는데요. 네덜란드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네덜란드는 여러분들이 풍차의 나라라고 잘 알려져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풍차가 만들어진 배경 속에는 이 네덜란드라고 하는 것은 해수면보다 많이 낮은 땅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저지대 지역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땅은 쓸모없는 땅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로마 시대 당시에는 그 땅은 버려진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로마 제국이 점점 커져갈 때에 그 땅은 아예 차지할 생각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쾰른, 독일의 쾰른이라고 하는 곳이 가장 로마 제국에서 가장 변방, 북방이었습니다. 사실상 쾰른이라고 하는 말 자체도 영어로 우리 학생들 아는 것처럼 콜로니, 그것은 바로 식민지라는 곳입니다. 그래서 로마의 식민지가 가장 북방까지 있었던 것이 독일의 지금 쾰른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그 외의 땅은 전부 다 못 쓰는 땅으로 여겼던 것입니다. 바로 그런 곳에서 네덜란드는 그 땅이 질척질척하고 하니까 그것을 사용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발견한 것이 바로 이 풍차를 발견한 것입니다. 그래서 발명해내서 그 풍차로 낮은 지역에 있는 물을 퍼올려서 그리고 안 되면 그것을 갖다가 북해로 내보내게 됐던 것입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네덜란드에서 오셔서 한번 관광을 하실 기회가 있다면 때때로 그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물을 수로를 만들어서 물이 보통 땅보다 더 높이 올라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볼 수 있습니다. 바로 그런 것처럼 물과 싸워서 이긴 나라인 것이 바로 네덜란드라는 것입니다. 또 여러분들 가운데 혹 한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한스라고 하는 소년의 이야기를 들어보셨을 겁니다. 댐이 무너져 가는데 거기에 자기의 손으로 막고 그리고 다음 드디어는 몸으로 막고 했던 그 유명한 이야기가 사실상 미국에 있는 여류 작가가 소설로 쓴 내용입니다. 그것은 실화가 아니고 소설로 썼지만 그것이 네덜란드의 환경을 잘 설명해 주는 것이었습니다. 그처럼 네덜란드는 물과 싸워서 지금까지 지내온 나라입니다. 근데 놀랍게도 그런 어려운 환경이 있었기 때문에 네덜란드는 세계에서 물관리, 수질관리에 최고의 기술을 가진 나라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상 나에게 어려운 도전들이다라고 생각했는데 그 도전들을 어떻게 응전했느냐, 대답했느냐, 리스폰스 했느냐에 따라서 결국은 나라가 문명을 새롭게 발전시킬 수 있는 기회가 됐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우리나라 말에 전화위복이라고 하지요. 바로 전화위복이 이런 케이스에 맞는다라고 생각합니다. 이처럼 아놀드 토인비는 인류의 문명 역사를 이렇게 살피면서 아주 통찰력 있게 해석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것에 대해서 인정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훌륭한 역사학자 토인비조차 보지 못한 것이 한 가지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의 역사를 다스리시고 개입하시고 통치하신다라는 것을 보지 못한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인류 역사의 세상 나라들의 주관자 되시는 그 하나님을 보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토인비는 단지 인간 역사가 흘러가는 이 수평적 차원의 지평만을 바라본 채 그 문명의 역사를 해석해내는 그런 뛰어난 학자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고 일하시는 것은 생각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성경에서 가르쳐주고 있는 갈렙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일하신다라는 것을 알고 믿음으로 고백했던 사람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가 지금 오늘 본문 12절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그날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라고 요청하고 있는 이 고백 속에는 바로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류의 삶 가운데 우리 인간의 삶 가운데 친히 찾아오시고 일하시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는 믿음의 선언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앞에 볼 것 같으면 6절부터 15절까지를 읽었는데 1절부터 5절에는 어떤 내용이 나오는가 하면은 지금 모세가 이 요단강 동편에서 요단 동편에서 모세에 의해서 약속된 그 땅들을 전부 다 분배하게 됩니다. 루벤 지파, 갓 지파, 그리고 므낫세 반 지파가 요단 동편의 땅을 차지하고 이제 여호수아의 지도를 받아서 안내를 받아서 요단강을 건너고 그래서 이제 요단 서편 땅을 이제 그것을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제비를 뽑아서 지금 땅을 분배하는 그런 장면을 나옵니다. 제사장 엘르아사를 데리고 그 다음에 각 지파의 족장들을 모으고 그 백성들을 전부 모아서 이제 그 땅을 분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처음 분배할 때에 유다 지파부터 이제 분배하려고 나섰습니다. 그런데 그때 갑자기 85세 된 이 갈렙이라고 하는 노인이 나서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 헤브론 산지는 내 것입니다. 자기의 소유권을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 각 지파별로 순서대로 제비를 뽑아서 나누어 주려고 하는데 어떤 개인이 나타나서 그 땅은 내 것이다 라고 하면 상당히 건방진 것 같고 또 한편으로는 아주 자기 것밖에 모르네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 볼 것 같으면 다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미 45년 전에 약속했던 그 땅을 달라고 지금 요청하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45년 전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모세가 이제 출애굽해서 가데스 바네아라고 하는 곳에서 이제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오도록 각 지파의 족장들을 뽑았습니다. 그래서 12명의 지파를 족장들을 뽑아서 40일 동안 이제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탐지하고 그곳이 그 땅이 어떠한 땅인지 소출을 잘 내는 땅인지 아니면 거기에서 어떤 사람들이 살고 있는지 그 사람들의 삶의 모습은 어떤 것인지를 살피고 오라고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정탐 보고를 듣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12명의 정탐꾼은 40일 동안 그 땅을 두루 탐지하며 돌아다녔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정탐꾼이 잘 아시는 바대로 이 정탐 보고가 내용이 둘로 나눠진 것입니다. 하나는 긍정적인 보고요. 또 하나는 부정적인 보고입니다. 그런데 부정적인 보고를 하는 사람들이 10명이나 된 것입니다. 12명 중에 대다수가 부정적인 보고를 한 것입니다. 부정적인 보고를 하기 이전에 그들도 분명히 보았습니다. 아, 정말 이 가나안 땅은 정말 젖과 꿀이 흐르는 비옥한 땅이다라는 것을 그들 자신이 직접 보고 경험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올 때에 그냥 빈손으로 돌아온 것이 아니라 두 사람이 막대기에 끼어서 어깨에 메고 돌아올 정도의 커다란 포도송이를 그들이 가져왔기 때문인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석류와 무화과도 그들이 같이 그 땅의 소출이 어떠한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증거물로 가져왔던 것입니다. 이것이 이처럼 가나안 땅이 정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아주 좋은 땅이다라는 것을 증명해 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이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들은 보고를 합니다. 민수기 13장 28절에서 그러나 좋긴 좋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클 뿐만 아니라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습니다. 마치 네피림의 후손과도 같은 신장이 장대한 사람들을 보았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그 땅에 대해서 악평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민수기 13장 32절 33절에서 말합니다.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탐지한 다니며 탐지한 그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았다.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그들과 상대가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 땅에 대해서 악평하고 부정적인 보고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사건이 그런 보고를 들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부 다 땅을 치며 통곡했습니다. 우리가 가만히 애굽에 있었더라면 차라리 좋았을 것을 우리를 여기까지 끌고 나와서 이 광야에서 우리를 죽게 하려고 했느냐 우리 자손들까지 다 죽게 하려고 했느냐라고 하면서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 들으셨어요. 내 귀에 들린 대로 하나님께서 그대로 그 백성들이 울면서 하나님을 원망했던 그대로 하나님께서 다 처리하시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배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들이 걱정했던 그 자녀 세대는 오히려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반면 그들은 아무도 그 세대 사람들은 아무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단 두 사람만이 여호수아와 갈렙 이 두 사람만이 하나님 앞에 믿음의 고백을 하며 또한 이 정탐한 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와 갈렙 역시 그 10명의 정탐꾼이 보았던 것을 똑같이 보았습니다. 그 땅이 너무 좋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한 가지 더 보았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그 10명의 정탐꾼들이 보지 못했던 것 그것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 하나님의 약속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말합니다.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실 것이요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한 가지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 인도하신다고 했으니 여호와를 거역할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니라. 전에 개역 한글 성경에는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 그렇게 기록되어 있죠. 그게 더 실감나죠. 그들은 우리 밥이다 이거예요. 우리 상대가 안 된다는 거죠. 우리 밥이다.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지만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10명의 정탐꾼과 이 두 명의 정탐꾼 여호수아와 갈렙 사이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이 차이는 어디에서 비롯된 것입니까? 이 10명의 정탐꾼은 마치 앞서서 말씀드렸던 토인비처럼 역사학자 토인비처럼 그 세상에 있는 것들, 눈에 보이는 것들만 가지고 평가를 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약속은 잊어버린 것입니다. 하지만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약속하셨다. 하나님께서 친히 이루신다라는 것을 그들은 믿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라는 것입니다. 10명의 부정적인 정탐꾼들은 이 역사의 수평적 지평만을 바라보았지만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의 삶에 개입하시는 그 수직적 차원의 지평을 보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보니까 이 갈렙이 요구한 땅이 있습니다. 그 요구한 땅은 무엇인가 하면은 헤브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산지에 있는 땅인 것입니다. 헤브론 산지 땅을 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무엇이 있습니까? 장대한 백성들이 살고 있고 견고하고 성이 큰 성읍이라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산지에 있기 때문에 그것을 정복하기 너무너무 힘든 난공불락의 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갈렙은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갈렙은 굳이 정복하기 힘든 이 산지를 달라고 지금 요청하고 있습니까? 평지에 아주 목축하기 좋은 그 땅을 달라 하지 않냐고 정복하기 힘든 그런 산지에 있는 그들을 정복해내겠다라고 왜 그러고 있습니까? 사실 이 헤브론 산지가 사실상 45년 전에 사건을 만들어냈던 것입니다. 이 헤브론 산지에 아낙 자손이 살고 있고 견고한 성읍이 있기 때문에 이 헤브론 산지는 다름 아닌 신앙의 문제와 결부되어 있는 바로 그곳이었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 땅을 내가 45년 전에 고백했던 것처럼 이 땅을 지금 이제 주십시오. 내가 믿음으로 그 땅을 차지하고 정복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앞서서 민수기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가 그 땅을 차지하고 그들을 쫓아낼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는 이것이 신앙 문제와 관련되어 있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네 번에 걸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8절 말씀에 보면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놓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지금 10명의 정탐꾼들은 백성들을 두렵게 만들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나는 여호와 하나님께 충성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9절의 말씀에는 이제 모세도 그 이야기를 듣고서 맹세해서 말합니다. 네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네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그래서 모세도 인정하는 것이었어요. 하나님 앞에 충성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12절에도 나옵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14절에도 말합니다. 헤브론이 그리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거 전부 다 신앙의 문제와 연관되어 있는 것이죠. 특별히 14절에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다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 원래 히브리어 원어로 볼 것 같으면 충성하다. 앞에서 지금 내가 충성했다, 여호와께 충성했다 하는 말하고 똑같은 단어가 쓰여져 있습니다. 우리 한국말로 번역할 때만 이렇게 되어 있지만 여호와께 충성했다는 것입니다. 바로 신앙으로 이 문제를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갈렙이 요청하고 있는 것은 이것은 다름 아니라 믿음의 요청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아직 정복이 안 된 상태입니다. 그 땅을 정복해야 될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 땅을 이제 주소서라고. 하지만 갈렙은 자신의 힘으로 그 땅을 정복해야겠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노년의 이 갈렙이 그 땅을 정복하겠다고 승리를 장담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가 직접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내가 비록 오늘 85세라 할지라도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처럼 여전히 청년의 기백과 같은 그런 건강과 그런 여건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다. 다시 말하면 그때나 지금이나 변한 것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45년 전에 그 건강함을 여전히 유지하고 있어서 그것을 정복할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아닙니다. 그것보다 더 넘어서서 이런 신체적인 조건이 지금 헤브론 산지를 정복하는데 결정적 요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갈렙 자신이 고백하는 것처럼 장대한 아낙 자손 크고 견고한 성읍을 정복하는 데는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바로 믿음의 고백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의지하고 있는 모습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승리한다라는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믿음이 승리의 길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의지해서 승리하겠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 45년이 지난 45년 전에 고백했던 그 고백의 내용을 오늘 45년이 지나서 지금도 여전히 고백은 동일한 고백인데 여호와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보여주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예를 위해서 보여주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렙은 바로 이 땅을 차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그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단 두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만 남았지 않습니까? 그 앞세대도 다 죽었지만 그래서 여호수아가 갈렙을 위하여 축복합니다. 믿음대로 그 땅을 정복할 것을 축복해 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볼 것 같으면 그 땅을 차지해서 지금까지 이 갈렙과 그 자손의 소유가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고 오늘 본문 이후에 나오는 15장 13절부터 19절까지에서는 이제 어떻게 그 땅을 실제로 차지하게 됐는지 정복하게 됐는지를 자세하게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특별히 직분자를 교회에서 세우는 아주 복된 날입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 시대, 우리가 직면한 시대가 어떤 의미에서 지금 갈렙이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그런 자리와 유사한 시대를 맞이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갈렙이 싸웠던 것처럼 창과 칼을 들고 원수들을 정복하는 그런 물리적인 전쟁을 해야 된다는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오히려 눈에 보이지 않는 우리 영혼의 적 사단과 세상과 우리 자신의 옛사람을 정복해 가야 하는 그런 영적 전쟁을 치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적은 내부의 적, 외부의 적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외부의 적이 무엇입니까? 한국교회가 요즘 당하고 있는 많은 어려움들은 여러분들이 익히 아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가지고 있는 우리가 세상에 대해서 빛과 소금으로 세상을 비추지 못하니까 오히려 세상에 있는 그 세속적인 사상들이, 사고들이 교회 안으로 밀려들고 있는 것입니다. 불신앙의 태도들이 우리 안에 많아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에는 지금 우리가 감히 생각하지도 못하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들어보신 바 있는 퀴어 축제라는 것이 있습니다. 사실 동성애자들이 그들이 합법화시키려고 하는 노력들의 일환인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는 또 차별금지법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차별금지법은 상당히 우리가 별로 말로 들었을 때는 그리 상관없는 것처럼 들려지지만 사실상 굉장히 위험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차별금지법이 법제화되면 이제 교회에서 이슬람에 대해서 거짓 종교에 대해서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말하게 되면 구속을 당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입을 막아놓는 그런 법제화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사실이 이미 네덜란드에는 있습니다. 네덜란드에서는 이미 이런 일들이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네덜란드에서는 결혼식을 두 번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결혼식을 올리는데 두 번 하는데 한 번은 시청에 가서 결혼식을 올리고 그곳에 등록을 하게 됩니다. 이제 가정을 이루었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도 결혼하면 결혼식 등록을 하지 않습니까? 바로 그것처럼. 그러고 난 다음에 두 번째로는 교회에 와서 목사님의 그 인도하에 축복을 받고 가정을 이루어가게 됩니다. 이 첫 번째 시청에서 결혼식을 할 때 그곳에서는 공무원이 있습니다. 그 예배, 그 결혼식 주례를 하는 그 공무원이 따로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일을 지금까지 해왔었습니다. 그런데 동성애법이 합법화된 이후로부터는 두 남자가 와서 결혼식을 올리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공무원이기 때문에 그 일을 해야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신앙 양심상 그 일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일을 못하겠습니다 라고 하니까 그것은 직무유기다 해서 직장을 박탈당하는 것입니다. 실제 지금 네덜란드에서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차별금지법의 한 예로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차별금지법에 대한 이해를 우리들도 가져야 될 줄로 압니다. 어쨌든 이러한 일들이 지금 외부의 적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보다 더 심각한 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내부의 적이라는 것입니다. 그 내부의 적은 바로 우리의 옛사람, 우리 안에 있는 세상적인 것을 추구하는 옛사람, 옛사람의 성향인 것입니다. 우리 품 안에 있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은밀한 대적이기도 합니다. 안 보이기 때문에 더더욱 위험하기도 한 것입니다. 내 품 안에 있었기 때문에 내가 너무나 잘 알고 있고 오랫동안 같이 해왔기 때문에 전혀 위험한 대적으로 생각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히려 생각할 때 내 안에 있었기 때문에 내 편인 줄 알았는데 사실상 나를 넘어뜨리는 대적이다라는 것입니다. 매우 위험한 대적이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이처럼 외부의 적과 내부의 우리 자신이 가진 적이 있는 것입니다. 혹여라도 우리 주변에 있는 이 악한 세상에 그런 위협에 우리들 두려워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장대한 안악자손과도 같은 세상의 힘이 우리를 삼키려 하는 것 때문에 낙심하고 절망하지는 않습니까? 10명의 정탐꾼처럼 하나님을 잊어버린 채 두려워하지는 않습니까? 이 모든 것 그들이 잊어버렸던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 인간 삶에 개입하시고 말씀하시고 인도하신다는 것을 잊어버리면 바로 이런 두려움에 빠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믿음의 눈이 어두워지면 이런 일들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두려움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혹은 그 반대로 내 안에 있는 세속적인 욕망들, 황금만능주의, 거짓된 우상들로 인해서 하나님을 등지고 살지는 않습니까? 우상이 무엇입니까? 헛된 것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Nothing.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며 손과 발이 있어도 걷지 못하고 만지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우상을 스스로 만들어서 섬기지는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교회로 부르신 것, 그것은 바로 세상에서 성공하면서 살라고 말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세상을 향하여서, 거짓된 세상을 향하여서 죽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십자가를 치고 주님을 따르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주님께서 가신 그 길을 따라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디에서 실패합니까? 신앙생활에 있어서 어디에서 실패하고 있습니까? 대부분 큰 죄 때문에 실패하지 않습니다. 작은 것이라 여기는 사소한 것, 우습게 여겼던 그 사소한 죄 때문에 실패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길을 가다가 왜 돗불에 걸려 넘어집니까? 큰 돌에 부딪혀서 넘어지지 않습니다. 눈에 보이지도 않고 아무렇지도 않은 것 같은데 그 돌뿌리에 걸려서 넘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작은 것이 우리를 괴롭힌다라는 것입니다. 영국 청교도 중에 리차드 십스라고 하는 목사님이 있었습니다. 그 목사님이 설교하는 중에 마귀가 얼마나 교묘한지를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아마 우리 한국에서도 그런 일이 있죠. 근데 이미 영국에서도 그런 일이 있었는지 아주 실체적으로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 이야기인즉 한 어린아이가 한 소년이 새를 잡아다가 그 새를 가지고 노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그 새의 발에다가 줄을 묶어두고서 그러고 난 그 새를 이렇게 날려보내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새는 자유다 싶어서 날아가죠. 하지만 그 소년이 자기가 원할 때 언제든지 잡아당기면 그 새는 꼼짝없이 딸려오는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유인 것 같지만 실제는 자유가 아니라는 것이죠. 바로 마귀가 그런 식으로 우리들의 삶을 붙잡고 있다는 것입니다. 많은 죄들이 있지만 괜찮아. 단 한 가지 죄, 사소하게 여기는 그 한 가지 죄, 그 한 가지 죄로 우리를 여전히 포로로 삼고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들에게 있어서 작은 죄, 사소한 것,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실패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믿음의 발걸음을 조심해서 내딛어야 하는 것입니다. 넘어지지 않도록 조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넘어지지 않는 가장 좋은 방법이 무엇입니까? 넘어지지 않는 가장 좋은, the best way. 그것은 바로 무릎 꿇는 것입니다. 기도에 무릎을 꿇는 사람은 결코 넘어지는 법이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고린도서 10장 12절 말씀에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국에 웨일즈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잉글랜드 바로 옆에 서편에 웨일즈라고 하는 곳인데 거기에는 우리나라에는 1907년도에 평양에 대부흥이 있었죠. 근데 이 웨일즈에서는 1904년도 5년도에 아주 대부흥이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그 에반 로버츠라고 하는 22살의 젊은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 젊은 청년이 이 하나님의 복음 사역을 위해서 나중에 헌신하게 되고 아주 큰 사역을 감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초창기에 그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담임 목사님과 많은 사람들이 기도회로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 기도회를 하루는 기도회를 하고 이제 목사님께서 모든 순서를 끝내야 되겠는데 이 젊은 청년 에반 로버츠가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가만히 이제 기도를 하다가 눈을 감고 기도를 하고 있는데 도무지 기도가 안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저렇게 기도하나 하고 이렇게 싹 눈을 떠서 보니까 한 청년이 거기서 기도를 하는데 그 자리에서 일어서서 하면서 기도를 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기도하냐면 하나님이여 나를 꺾으소서 하면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여 나를 꺾으소서. 그래서 제가 그 교회를 방문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 이름은 뭔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그 교회 별명이 있어요. 에반 로버츠가 기도했던 그 내용입니다. Bend me, 처치입니다. 나를 꺾으소서 교회입니다. 그래서 그 교회를 방문한 사람들은 다 그 자리에 가서 아 하나님께서 나를 꺾으셔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길을 걸어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임직 받으시는 분 역시 또 그리고 교회에서 직분을 맡으신 누구든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모두 다 하나님이여 나를 꺾으소서라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실 이것은 사도 바울이 이미 고린도서 9장 27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서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라고 얘기했어요. 자기 자신을 쳐서 복종시킨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에다 하나 이름을 붙여줍니다. 그것은 천국복싱이라는 것입니다. 천국복싱. 세상의 복싱은 상대방을 때려서 넉다운 시켜서 넘어뜨리고 자기가 승리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천국 복싱은 상대방을 때리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을 쳐서 복종시켜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의 옛사람의 모습을 매일매일 쳐서 복종시켜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때려 눕힐 생각보다는 내 자신을 먼저 때려 눕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살면 나의 옛사람이 살아나게 되면 그리스도의 복음이 가려지기 때문입니다. 인간적인 내가 살아나게 되면 결국에는 나도 죽고 우리의 이웃도 죽는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다스리기 전에 먼저 내 안에 있는 굴복하지 못한 옛사람을, 옛 자아를 복종시켜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들에게 맡겨진 일입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때 호렙산에서 그 가시떨 불타는 가시떨기 가운데서 여호와 하나님을 만났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 내 발에서 신발을 벗어라, 신을 벗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신을 벗으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그때 당시에는 노예들은 신발을 신지 않았습니다. 다시 말하면 종의 자리에, 노예의 자리에 서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예수님께서도 친히 이 땅에 오셔서 말씀하셨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섬기려 하고 도리어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죽지 않고 내가 살아난다면 결국에는 한마디로 말하면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내 마음대로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입으로는 죽는다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정작 죽지 않고 죽는 척만 하고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권리를 챙기고 내 이권을 챙기고 내 권리를 주장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죽는다는 것은 완전히 죽어야 하는 것입니다. 옛사람이 죽고 새사람으로 거듭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생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그 불꽃 같은 눈앞에 자신을 벌거벗은 듯 하나님 앞에 매일매일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 앞에 내가 당당합니다라는 자세가 아니라 하나님 오히려 나는 허물 많은 죄인입니다. 주님의 은혜로 나를 붙들어 주옵소서. 주님의 은혜의 손이 붙들지 않냐면 나는 실패하고 넘어집니다. 주여 나를 긍휼히 여겨주옵소서. 주님이 떠나가시면 누가 나를 도울 수 있겠습니까? 주님 세상에 힘 있는 자들, 권세자들 그런 사람들이 나를 돕겠습니까? 그 사람들은 인생에 지나지 않습니다. 아침 안개와 같은 존재들입니다. 아침 이슬 같은 사람들입니다. 아침에 피었다가 금방 시들고 마는 꽃과 같은 그런 인생이 아닙니까? 아니 성경이 말하는 것처럼 그들은 익김보다 더 가벼운 존재들이 아닙니까? 내가 어찌 그런 사람들을 의지하겠습니까? 천지를 지으시고 구원하신 그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도우소서.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교회의 직분자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들이 바로 이렇게 고백하며 살아야 될 줄로 믿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특별히 오늘 두 분의 집사님 너무너무 감사하고 또 그리고 이런 임직을 한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나를 드려서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를 주님의 도구로 써주십시오. 주님 이제는 더 이상 내가 내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이 그 고귀한 피를 흘려 나를 값주고 사셨는데 내가 주님 앞에 드릴 게 무엇이 있겠습니까? 주님 나의 작은 삶을 받아주옵소서. 주님이 원하시는 곳에 써주시고 주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주님의 교회를 위하여 사용하여 주옵소서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모든 사람이 다 임직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단 두 사람이 임직을 받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동일한 고백을 가지고 함께 주님 앞에 임직을 받듯이 우리의 말씀으로 받아야 될 줄로 아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처럼 갈렙이 여호와께서 그날에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옵소서, 이런 고백, 이 고백이 우리 두 분의 임직자에게 꼭 있어지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여,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일, 이제 앞으로 우리가 정복해 가야 되고 앞으로 주님의 나라가 이 땅에 편만하게 퍼질 때까지 주님 나를 도구로 써 주옵소서라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맞이하고 있는 이 세속사회를 하나님이여 우리에게 주옵소서, 이 땅을 주님의 말씀으로 주님의 사랑으로 거룩하게 만들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무너진 한국교회를 새롭게 수축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이여, 잃어버린 영혼들을 구원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자신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주 하나님, 성령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주님이 앞서가시면 나는 단지 따라갈 뿐입니다. 주님, 내가 하는 것은 단지 주님이 주신 은혜와 능력으로 감당하는 것입니다. 주님, 주님을 기뻐하는 주님의 교회를 세워가는데 한 디딤돌이 되게 도와주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특별히 현산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빠지지 말고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찾으시는 갈렙과 같은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께서 말씀하셨고 주께서 친히 이루시고 주님께서 친히 동행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개인의 삶에 친히 찾아오시고 구원하시고 도와주시며 오늘도 살아계심을 증거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저희들이 살아가게 하시고 특별히 무엇보다도 오늘 하나님의 이름으로 임직받는 두 분의 집사님 주님 기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인도하시고 복주셔서 하나님 이 귀한 날을 맞이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 임종훈 집사님, 정준하 집사님, 주님께서 들어쓰시는 갈렙 같은 믿음으로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시며 이 현산교회가 이 지역사회의 복음의 방주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큰 영광 받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